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13일 목요일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면에서 입증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사야 5장 3, 4절에 비추어 로마서 3장 1, 4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 자신이 입증되시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 로마서 3장과 이사야 5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라도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책들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지적인 피조물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입증될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분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신다. 왜 그런가? 우리는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 끔찍한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 주장이 무엇이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믿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가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전체 계획을 통해 증명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재림 전 심판에서 그분을 주목하는 온 우주 앞에서 옹호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게 될 재림 후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기록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음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옹호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는가?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되는 과정이다. 교훈입니다. 심판 때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행사와 심판이 언제나 완전히 의롭고 사랑으로 행하셨음을 확인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을 얻을 것이다. 묵상. 포도원 주인의 질문이 가진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신 것입니까? 적용.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하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됨.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주화 선지자 68. 저는 주님의 귀한 봉사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낙심하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온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이란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실릴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차마 성경에는 올리기 민망한 이야기들도 상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 당시에 개인적 혹은 민족적 이야기조차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읽는 시점의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6000년, 40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옛날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기록으로 남겨진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 그때 있었던 사건들, 그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던 방법들, 그 당시 사람들의 처신 등이 그때의 모습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요, 그 당시 배경인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늘 그 기록을 읽는 현재 시점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논리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직접 만났던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반대편에 서서 압살롬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다윗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아이도벨의 모습들은 우리들 각자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마음들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제대로 피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급히 도망함으로 필요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였고 도망을 위한 도구들도 필요하였습니다. 서둘러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조금 지나자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시바는 두 마리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백과 포도주 1 가죽 푸대를 싣고 왔습니다. 시바는 기특하게도 도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임을 생각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먹을 거리들을 가득 싣고 온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바의 방문을 받은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모든 생각이 먹는 것에 집중됩니다. 먹는 것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점에 먹을거리들을 잔뜩 싸들고 나타난 시바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열광하였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사람의 일차적 필요를 채워준 시바를 100% 신뢰하였고 고마워하였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시바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함이 갑자기 들어서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너만 왔느냐는 식으로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이 말 속에는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은혜를 베풀었고 시바와 그 가족들을 종으로 주었고 항상 다윗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무비보셋을 세워줬는데 무비보셋은 자신이 어려운 때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인 시바는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무비보셋은 오지 않으므로 매우 무심한 듯 보였고 또한 다윗 자신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도망가기에 급해서 제대로 먹을거리도 준비하지 못해 허기져 있는 상황을 생각하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함과 화남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바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분명하지만 은혜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며 베푼 것이 아니었고 또한 무비보셋은 장애를 안고 있었으므로 같이 도망갈 것도 기대하지 않았었고 그 몸으로 나의 피로를 채워주리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도망가기에 급해서 그런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도망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바를 만나자 다른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바의 계략에 의한 연출되어진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바는 비록 사울의 집에 속했던 종이었지만 야망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종이지만 20명의 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다윗에 의해 사울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느닷없이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야망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종들을 20명이나 두고 살았던 입장에서 다시 종이 된다는 것이 시바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욕 비슷한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그런 기회를 예고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잘 나가던 다윗이 갑자기 지체할 틈도 없이 도망치듯 피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늘 하늘 같고 꾸준히 준비하던 시바는 지금 이 상황은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궁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지점에 가면 만날 수 있으리라 가늠하고 이미 준비되어진 음식들을 담아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은밀히 준비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바의 만남을 통해 다윗은 제대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평소에 그답지 않은 감정적인 흥분 속에 있을 때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 악감정을 일으키고자 다윗에게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이 시바의 거짓말이 여기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나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시바가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치달았던 다윗은 그 당시에 시바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의 이야기만 사실로 듣고 시바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어명으로 하달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면전에서도 눈 깜짝도 하지 않고 거짓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행위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 간의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우정의 표현이 아닌 내가 입맞춤하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며 붙잡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신호였던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 면전에서도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몰리자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내 자신도 나의 이기심을 위해 시바나 가룟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바의 모습, 가룟유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시바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보는 듯 친근하게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만이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과 진실에 굳게 선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담대하게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또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의 용서를 비는 변화되어진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카파도기아에 대한 그 서론적인 부분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목사님 그 저도 정말 이 타보고 싶은 이렇게 그 TV나 그런 데서 보면서 타보고 싶은 열기구 목사님 타보셨어요?
예.
네. 그 열기구를 한번 타보고 싶은 욕망이 저도 굉장히 간절한데 목사님은 타보셨다고 하니까 이 시간이 더 부럽고 또 저도 반드시 한번 거기 가서 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이 절배 야외 박물관 거기를 이렇게 그 말씀하시려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셨거든요. 그 이어진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게레메 혹은 절배 야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레메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절배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터키 중부 카파토키아에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무수히 많은 동굴 주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의 박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독교들이 은둔하면서 살았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내판에 이렇게 보니까 게레메 지역을 터키의 보석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절벽 야외 박물관은 터키에서 자랑할 만한 보석과 같은 곳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렇게 생긴 지역은 아마 유독 이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각품 같은 버섯 모양의 암석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마법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것을 게레메 야베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 절배 수많은 기암괴석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 있습니다. 카파토키아의 이색지역 절배는 다양한 수도원과 동굴교회가 많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교회와 수도원들은 대개 우상 파괴주의가 성행하던 8 내지 9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동굴은 그 당시 은신처로 이용됐습니다. 절배의 특징 중 하나가 1924년까지 이슬람과 기독교도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역학관계가 변하면서 기독교도들은 계곡을 완전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역시 1950년 침식으로 인한 거주지 위험으로 절벽 계곡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파토키아에 있는 절벽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던 이런 일들이 1950년 이후로는 금지되어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떠나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도 신기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오? 하고 물어봤더니 카파토키아의 자연은 에르시에스 산에서 격렬한 하산 폭발이 있은 후에 두꺼운 하산재가 쌓여서 굳어간 조형물이라고 했습니다. 카파토키아인들은 신이 빚은 듯한 이 조각물을 요정의 굴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래와 용암이 쌓인 지층이 몇 차례의 지각 변동을 거치면서 비와 바람에 쏠려 풍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화산재가 굳어 만들어진 응해암은 인간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굴을 팔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날카로운 돌만으로도 절벽을 뚫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들이 마치 고대 아파트같이 층층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은신처로 사용했던 바위 주거지는 카파토키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명물입니다. 바위 은신처 내부에는 탈곡하는 농업용 기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카파토키아의 기독교인 박해를 피해서 숨을 살던 이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그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 이것을 둘러보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지명만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 성경의 땅 이곳이 신약 성경의 한 배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카파도키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뛰어난 자연경관과 거친 현무암 망토를 걸친 옥수수 모양의 이 기둥처럼 생긴 수도원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계곡들이 첫째 볼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고 성모 머레아 또 성서 속의 사건과 성인들을 그려놓은 프레스코화가 있는 바위 교회. 이 교회에 이 바위를 뚫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그 아주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는 카파토기아의 신기하고 신비한 기암괴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열기구 타기.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것은 터키의 명물이며 세계의 많은 여행객들이 이것을 타고 즐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무슨 유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역사도 살펴보고 그 형성된 모습들을 또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카파토기아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초로 카파토기아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 상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BC 1900년경 교역을 위해 식민지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후 BC 1600년 내지 1100년에는 히타이트가 노예와 강산물을 사고 파는 교역 도시로 이곳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히타이트 멸망과 함께 카파토기아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 전반 로마 제국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 카파토기아 지역을 수중에 넣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국경선을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2세기 후반에 가서는 기독교들이 포교를 위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위험한 종교로 생각해서 신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카파토기아로 기독교도들은 그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4세기 초까지 계속 이 지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마의 소나기에서 그 벗어나려고 한 그런 그 몸부림이었죠. 그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07년에서 337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는데 그가 황제로 있는 동안 기독교를 공인하자 이제 박해가 멈추게 되는데 따라서 이 카파토기아는 기독교도들의 이제 수행장이 되어서 더욱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세기 후반에 가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 아나톨리아를 침공하자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카파토기아로 이주해서 당시 인구는 6만 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주거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여기에 바위산을 뚫어서 지하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8, 9세기 전반에 가서는 비잔틴 제국에서 일어난 우상 파괴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초기 벽화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러나 그 우상 파괴에도 불구하고 10세기 무렵에는 동굴 속에 건설된 이 성당과 수도원의 수가 36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11세기에는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잔틴에서 일어난 우상 파괴 운동은 바람직한 것이죠. 오늘날 그 가톨릭 교회 안에 다 성모 마리아상, 그 다음 무슨 교황들, 또 성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우상 파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 카파도키아 동굴 속에 건설되어 있던 것은 파괴되지 않고 일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세기에 가서는 이 카파도키아 지역의 인구가 7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성지가 된 이 카파도키아에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없냐 이것입니다. 참으로 제 눈에는 아주 신기하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11세기 후반에는 아나톨리아 일대가 터키 셀주크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카파도키아는 완전히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도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을 했습니다.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근근히 신앙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돈독한 신앙을 유지했는 것이 그 흔적을 둘러볼 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목사님, 그 지금 목사님께서 이 걸어서 성경 속으로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집트 가셨을 때 그 이 콥트 이 교인들이 겪고 있던 그 쓰레기 마을에서의 그 이 역사,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셨을 때 이 카타콤베 이 숨어들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 거기에 비추어서 또 오늘 이 카파도키아의 그 비둘기집 같은 그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고군부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이렇게 그 미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하여튼 신앙은 이렇게 그 고난과 핍박 그런 속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예.
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지역을 그 은신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은신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둘러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수행장이자 은신처가 된 이 그 카파도키아의 한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교역로였던 이 카파도키아는 하나의 제국이 일어설 때마다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기원전 히타이트인들이 정착한 이래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차례로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망명지가 됐던 이곳은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암굴교회와 수도원들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기독교가 쇠퇴하여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성경의 땅에 기독교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둘러볼 때에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겪은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카타콤베나 또 대링쿠유 뭐 이런 등등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좌표를 확인하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으로 동서문명의 융합을 도모했던 카파토키아,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보루이자 오스만 투르크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카파토키아, 수천 년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 신비하고 신기한 자연과 역사와 문화유적의 진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계 곳곳에서 자연과 문화와 역사를 보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비록 우리도 방문객으로 이곳에 왔지만은 복음을 전파할 현장을 답사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꼼꼼히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할까요?
네. 이 마치 그 연속극을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에서 꼭 끊듯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예, 그 다음 시간에 들으라고 이렇게 꼭 예, 자꾸 끊으세요.
그래, 시간이 좀 네. 짧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하여튼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 이 신앙을 이렇게 그 수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카파도기아의 그런 그 장면들을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